우리 그동안에 라스베가스에 사는 우리 지은이, 우리 지은 자매, 가서 자녀를 둘 선호, 에녹과 엘리야라 합니다. 예, 에녹 엘리야. 예,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특별히 아마 권사님이 예, 생신이 되시기 때문에 함께 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 여행 갔던 우리 에디와 우리 제인 참석을 같이 했네요. 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적인 것, 예, 물질적인 것이 참 필요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강의 복.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풍성한 삶. 우리 영적으로 풍성하다는 삶은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느끼는 마음입니다.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잠에서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진정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고 복받는 분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행하시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연보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들의 건강으로, 저희들에게 지혜로 일주일 동안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는 아버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참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고 나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열 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 각각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거울 권세를 찾아야 하리라.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문화를 만든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떠냐? 고의 쌓아두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고의 쌓아둔 사람은? 아주 칭찬받았을까요? 꾸중을 들었을까요? 대단히 험악한 힘든 꾸중을 들었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어떤 삶일까요? 우리에게는 탤런트가 굉장히 많은 탤런트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때 내가 이 탤런트로 이처럼 큰 역사를 행하다 왔습니다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는다 그랬어요. 어떤 면류관을 여러분이 내려놓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내려놓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다가 얻은 의의 면류관을 내려놓겠습니까? 어떤 면류관을 여러분이 내놓으실 것인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오늘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저는 생각할 때 어느 책에서 읽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될까 하고 무슨 문제든지 그렇게 생각한 뒤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하는 생활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은요, 하나님의 그 인도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생활할 때에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삶이다. 하나님 밖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받아서 우리도 그 빛을 바라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뒤로 돌아서 어두움의 캄캄함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벌써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거냐?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믿음, 말씀 안에 성경적인 믿음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드리라고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 로마서 4장 21절에도 있지만은 우리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그 생활을 성경적인 믿음, 기도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기도하면은 전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믿음. 기도하면 하나님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으로 불러드리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셔서 성령을 통해 계셔서 그분이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청기를 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보청기가 이 말을 통해서 저에게 큰 소리를 확대시켜준다고요. 마찬가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마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뜨겁게 하는 마음,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을 주었거든요. 느끼는 마음과 느끼지 않는 마음을 줬다고요. 그건 내 자의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아주 적은 것이라도 좋다고 박수를 치면서 웃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이건 느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 기뻐라고 하는 분은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러므로 여러분 적은 것이라도 조금 감사하라.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테레비에서 자기 모습이 확대되어서 보이는 거가 어떤 건 줄 아냐? 적은 일을 내가 들었을 때도 크게 내 몸에 활동을 하게 되면은 카메라가 그 사람을 딱 비춰준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봐주는 게 뭘까? 하나님이 아주 적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적은 것이라도 감사해서 정말 마음으로 그냥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또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종말적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정말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들려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생활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한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하 저게 그리스도인이 가는구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그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권위적으로 손해가 올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믿음을 갖고 사는 비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중심으로 사는 거이거든요.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렇게 1장 3절에서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걸 볼 수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역사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과 내가 살아야 될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이요 마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창세기 보면은요, 천지를 다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직무를 맡겨주었다고요.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라고요.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너희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알아요. 제사를 드릴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재물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께 드리거든요. 정말 그 제사 지내는 거 보면 굉장히 엄격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어떤 거예요? 거룩한 마음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싸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은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핑계를 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삶 전체를 모아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주여 이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잘 지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 수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요일 날의 삶의 뜨거움이 너무나 강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일무리 힘든 마음이 있는데도 그냥 거저 와서 설교하는 거 찬송하는 거 듣고 찬송하는 것도 심차게 합니까요? 가만히 보면 입도 안 열리더라고요. 입도 안 열려. 그냥 누가 듣는 거 박자 관계없어요. 하나님께 하는 찬송은 우리가 때때로는 곡을 따주고 뭘 따주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같이 부르라고 해서 곡을 만드는 거지요. 내가 곡을 잘 몰라서 틀리더라도 괜찮아요. 그럼 내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0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여러분은 세례받을 때 받고 나서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걸로 제사를 지르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44장 8절 보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님을 산다고 이처럼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성도다움을 잃지 않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잃지 않아야 돼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유익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다움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물질적인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다움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갖는 건 매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롭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 본받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를 주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우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한 성경 말씀에 해요. 지혜를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삶을, 정말 기쁨의 삶은 풍성한 삶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히 한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 세상의 모든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건 마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라고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 또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온갖 이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정말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접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로마서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랍니다. 공중 권세 잡은 그런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요? 진리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우리 이단의 일을 공부할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만 마음속에 새기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의 유조지폐를 분별하는 그런 수사관들을 훈련시키는 데는 그렇답니다. 유조지폐 100불짜리 뭐 50불짜리를 가지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랍니다. 진짜 100불짜리 50불짜리를 보면서 만지면서 느끼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100불짜리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100불 딱 보면은 아 이것이 100불이다는 것을, 진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뜻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가정에 화평과 사랑이 있고 복받는 길이다. 우리 사람들은 복받는다고 하면 전부 다 좋아합니다. 복받는다 하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 복을 얻던 거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에서 빛을 가지고 혼돈에서 빛으로서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공허한 데서 충실을 채워 주셨다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질서를 전부 채워주고 충실하게 채워 주셨다고요. 다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전부 채워주시고 사람에게 이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나의 가정에 주신 것, 구약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아말렉과 싸웠을 때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거, 진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싸워서 이겼어요. 이기니까는 생각에, 자기 생각에, 아, 하나님이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짐승들이, 동물들이 좋은 게 많으니까, 아, 이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내가 제사를 지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은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항상 내 생각에다 비유하게 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만 있다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을 들으라.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이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제 결론이 이게 중요한 거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첫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 성령의 감화 감동된 모습으로 하나님 부르짖기 때문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긍정적인 소망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긍정적인 걸 해야 됩니다.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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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보다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할 때 긍정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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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내가 너 삶에 필요한 걸 다 줬는데 그것도 부족하냐? 라고 하나님 말씀할 거예요. 감사해야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긍정적인 삶을 사는 거거든요. 오늘 또 저에게 이처럼 서서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 정말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냥 걸을 때는 무릎도 아프고 힘들고 뭐 그런데 여기 쓰면은 감사한 거예요. 한 시간도 허리가 끄덕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는 싹 잊어버리고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건 뭡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거거든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분명하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은 다윗을 저는 다윗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살인죄도 졌어요. 간음죄도 졌어요. 부인도 많이 얻었어요. 물론 구약에서는 부인 많이 얻었으니 관계없어요. 그러나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 마음에 합했대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우리 편에서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내가 간음죄를 졌든지 정말 살인죄를 졌든지 그런 죄나 내가 다른 사람을 속였던 거나 뭐 적은 것을 뭐 훔쳤다거나 이것하고 볼 때는 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죄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은 죄 졌다고 죄 안 졌다고 할 말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적은 것을 졌든 큰 것을 졌든 모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습니까? 똑같이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반했고요.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살려줬고 가룟 유다는 자살했다고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죄를 다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모두가 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아무도 없답니다. 누구든지 다 죄인이야. 그런데 죄인이 어떤 자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습니다 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내가 죄를 졌을 때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는 그 역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다윗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불이 젖도록 회개했다고 무려 시편 7편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시편 6편, 그 다음에 시편 32편, 그 다음에 시편 38편, 시편 51편, 시편 102편, 시편 130편, 시편 143편, 무려 7편이나 하나님 눈물로 기도했다고. 뭘? 다윗이 죄진 것을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둘째,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도 되겠지만 내 하나님인 것을 정말 인정하는 삶이 있어야 돼. 매일 매순간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네가 신상에다 절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졌던 거 다 용서해 주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요? 만약에 절을 하지 않고 7배 뜨거운 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뜨거운 것 7배 더 뜨겠는데 내가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그건 죽는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정말 그 믿음이라고요.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만 있으면은요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충분합니다. 네, 우리 다윗은 예수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무엇이에요? 나의 요새요, 건지시는 자요,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이처럼 고백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다윗보다도 낫거든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윗보다도 나은 자라고요. 그렇다면 이보다도 더 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세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잘 되었어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요. 그런데 형제들과의 관계가 이게 부실하거든요.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할 필요 없어요. 어떤 거? 이와 같이라고 말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내 몸같이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같이만. 나를 꼬집으면 아프다고 하듯이 그를 꼬집으면 아픈 거. 나에게 욕을 조금 해주고 불평하면은 내가 기분이 나쁜 것처럼 그에게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것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은 우리 성경에서 다른 것도 없어요. 네, 사울 왕을,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을, 이스라엘 왕을 삼으실 때요, 사울은 어떤 줄 아십니까요? 키는 구척 같은데, 안 하려고 행구 밑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말에다가 끓는 구루마 같은 거죠. 행구 밑에 숨었답니다. 숨은 자를 데려다가 왕을 삼았다고요. 그런데 그가 전쟁에 이기고 사람들이 자기를 전부 높여주고 하니까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자면 되는 거지 하는 식으로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한다고요. 그를 왕을 폐하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그대로 하세요. 여러분 손에 있어요? 손에 든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손에 든 것을 내가 기억하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내가 기억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은 그처럼 되겠습니다. 그처럼 하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미 없노라. 우리 곧 나의 실루아노냐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만 주는 일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하면 등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섯 번,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가 무지하게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투고하는 그런 음식점들은 돈을 무지무지 벌었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이 약해졌답니다. 그런데 조지아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보고서 나온 것 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숫자는 90%가 성장했답니다. 90%가 성장했대요. 팬데믹이 오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랐는데 세례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살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끝나고 나니까 그냥 전부 다 세례받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하여서 모이기에 심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전념하고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초대교 예배를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전혀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해지니까 하나님은 든든한 교회를 그대로 놔주지 아니하십니다. 마치 내가 여기다가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탁 치면은 침이 확 퍼집니다. 그처럼 예루살렘 교회가요 아주 부흥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황제들이 핍박을 가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기독교인들이 예배소를 떠났고 빌립보로 떠났고 다 도망갔다고요. 도망갔는데 뭘 갖고 도망갔어요? 복음을 들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쉐어한 겁니다.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만 커진 게 아니라 예베소 교회가 커져가지고요.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를 선지자로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인간 중심에서 우리만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내 유대에게 또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미에. 찬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의 증거로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송가, 찬송가에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찬송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긴 예수의 부활,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속에는, 찬송 속에는 그러한 일들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찬송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내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선행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신을 증거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힘들어도요 대접하기를 즐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 교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아주 대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그런데 나이도 들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게으러졌어. 게으러져가지고 어떻게 된 것 아시냐합니까요?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집에 있는 걸로 즐거움을 찾는 게 우리 마음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예배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 시작할 때는 여기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저희 집에 갔어요. 청년들이 그때 한 2, 30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가서 탁구대를 사놓고 탁구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그렇게 친교의 모험을 가진 적도 있었다고요. 이제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청년들도 다 떠나버렸고 그 다음에 나이 든 분만 이제 계시다 보니까는 아그저그저 걷는 우리 모습이 되어서 교회가 뜨겁지 못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행예배가 약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정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예배가 있어야 돼. 어떤 믿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예배를 드렸다. 저는 창세기 4장에 보면서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뭐라 했어요? 죽이지 못하도록 해주었다고요. 그래서 왜냐 했더니 왜 똑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 것만 받고 가인 것은 받지 않았느냐 했는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믿음이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인 것을 정말 이분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고와 고난까지도 견디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에 우리 감싸주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까지도 우리가 견뎌갈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죽음은 죽으리라고 들어갔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들 눈썹 하나 태우지 않고 다시 세 명의 다윗의 친구들을 살려주신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만 살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잖아요. 대낮인데 대낮보다도 더 밝은 빛을 빌려서 붙여서 그를 떨어뜨리게 만든다고요. 그러고 나서 변화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제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그대로만 살았으면 풍부에 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어떤 거예요? 비천에 처할 때도 기뻐하고 풍부에 처할 때도 기뻐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생활했다고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죽음은 죽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손해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66권 중에서 14권을 바울이 편지로 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서 만대에 그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는 건 다른 것 없이 믿음의 부유함을 남기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가지만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들으면 아, 그 사람 믿음 가지고 살았던 거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Heavenly Fathe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정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심령이 메말라진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여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랬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잘라져서 불에 들어가지만은 예수님께 함께 있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15장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세 번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전심전력 다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 함께 같이 합시다요. 전력을 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전력을 다하고 전력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내용이 우리 웹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얼만큼 하고 있는지 기록해 보시면 됩니다. 종이에다가 기록해 보세요. 내가 몇 프로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내 삶을 위해서는 내가 몇 프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아 주셨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나서 우리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